얼마 전에 은행을 털러 들어간 강도가요, 직원의 설득을 받고 손님으로 변해서 대출 상담을 받다가 잡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담을 받던 강도가 은행 강도죠. 그 사이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왓슨빌에 있는 한 은행에서 벌어졌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은행에 들어선 50대 후반의 남자가 그 은행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낭 속에 폭탄이 있다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현금 2,000달러를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달러를 달라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내 친구가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도와주려 한다는 친절한 설명을 붙입니다. 주로 여러분 강도는요, 자기가 왜 돈이 필요한지 얘기 안 해요. 그냥 돈만 달라 그러지.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뒤에서 듣고 있던 지점장이, 아, 이 사람 이거 완전히 초범이구나.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혜를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용기를 내서 친구가 형편이 어려우시면, 그래서 집세를 못 내시면 강도로 돈을 뺏을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이 그 지점장의 설득에 넘어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점장이 충분히 그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면서 서류를 준비했고요. 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에 의해서 이 사람은 강도 미수와 폭탄 협박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황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웃기지 않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먹먹하게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5월 초에 뉴욕 버플로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총격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얼마 전에는 텍사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주에 연이어서 오클라호마주에 있었던 텔사스 그 시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AMC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나서 그 세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미국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그 죄 없는 생명들이 그 이뤄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의 약자는요, 이겁니다. North, East, West, South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뉴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동안 그 동서남북에서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모두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뉴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런 뉴스도 있을 텐데 그런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요. 오직 나쁜 소식만 메인으로 장식해서 온통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무슨 뉴스가 뉴스의 전체를 메인으로 장식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가 죽이고 상하고 다치고 잃어버리는 그런 뉴스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나라의 뉴스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과 통치자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뭐 부패한 신앙을 살았고요. 또한 그 정치는 부패한 무능력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백성은 노예처럼 살았고요.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유다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이 쌓인 골짜기의 환상을 보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3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1절부터 10절만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뼈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요.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만 계시고 있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주님을 위한 새 일꾼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짝 마른 뼈같이 보였는데 하나님 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 수도 없다고도 살 수 있다고도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요. 이거는 근거 있는 믿음이었고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이 있던지 간에 우리를 다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야 할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생기를 주어 만든 아담, 그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광야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사울,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모두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여러분 큰 적이 바로 이 비관주의입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바로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매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마음속에 그 자리가 잡아가지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해도 이 그 한자 이거를 제가 저에게 대내요. 이거 뭐냐면 정신일도 하사 불사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한학을 어렸을 때 하셔서 어릴 때 맹자, 공자 막 이런 거 펴놓고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제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될 일도, 아니, 안 될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면서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헐렸습니다. 성전은 부서지고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겁탈당했고요.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을 찾기에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올 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비관하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실 때 어느 날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목사님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너무 어려워져서 교인이 점점 줄고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방문했을 때는 목사님 가족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스승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교회가 자기 가족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끄럽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이 제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목사님이 에? 희망이라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해 보라고. 이제 더 줄어들 일은 없지 않냐고.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땅은 좋은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후예에서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다고만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비관해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은 죽었다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말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흩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가죽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조가 골수를 쪼개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와 회력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요 3만 개 이상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삶에 와서 박히면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성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케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4절은 이렇게 내 영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붙여줍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시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것도,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마른 뼈들도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딴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게임하느라고 게임 충만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자기는 소리 지르는지 모르고 소리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헤드폰 끼고, 마이크 달린 헤드폰 있잖아요. 그거 끼고 그 게임을 하면서 야, 너 바보냐, 뭐 빨리 죽여라, 막 등등등 막 뭔 게임을 하는지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 야단을 쳤어요. 말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인데 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면 재미있게 게임을 하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소리 지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너는 앞으로 게임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용히 조용히 소리를 지르려고 노력을 한대요. 여러분, 저희 막내가 또 많은 아이들이 요즘 게임에 미쳐서 게임 충만이라면,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골프 충만, 인터넷 충만, 드라마 충만, TV 충만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골프라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성령 충만 다 뭐 받아라고 불 던져야지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막 어떤 데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랬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잡으려고 하는 거 내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뚝 떨어진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아트 메리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춤을 아주 잘 췄어요.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이제 음악이나 들을까?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하필이면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 설교자였던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하세요.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말씀에 이 춤 선생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춤이나 추다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쾌락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전도폭발이라는 전도교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우울한 상황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도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권능으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1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유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땅에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과 포로 생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로 지어지게 될 모든 성도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로 인해 막힌담을 허르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서 그의 의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될 것,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새 언약을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만 교회 나오고 우리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고난 때문에 정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버기 여사가 지은 소설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펄버기 여사는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그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선교사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 중국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되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고 굶주림과 많은 위협 속에서 선교활동을 이 펄벅 여사의 부모님은 계속하게 됩니다. 이 부부에게는 일곱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자녀가 아기 때 풍토병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를 비롯해서 세 자녀를 키워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포에버기 여사는 이렇게 그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진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고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했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에는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고 여러분 정말 어려워할 때도 등불을 비추며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숨을 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가득한 골짜기를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새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아무 그런 어떤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대로 여러분 느끼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정말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모시고요. 같이 기도.